살아계신 하나님, 복잡하고 하나님 세상 도처에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들이 들려와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몸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그저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믿음 붙들고 하루 충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클라호마에서는 또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일 볼 때마다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참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이곳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게 하시사 하루하루 알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은 참 우리가 가늠해 보건대 참 힘든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명품도 많고 과학도 발달하고 수명도 100세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은 너무 악해져 갑니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칼로 목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 잘 키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성경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승리하며 또 승리하며 주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들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결국은 키워내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인사들을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오클라호마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저 덴버에서 오클라호마 소식을 들었는데요. 보니까 너무 참 참담하더라고요. 뭐 200마일인가 그런 속도로 그게 지나갔다고 그러던데 말이 200마일이죠. 그 지나간 데는 막 형편없이 쓰러뜨더라고요. 그 보니까 한국 사람도 한 200여 명 그 지나가는 동네에 살았고 오클라호마에도 한 3,500명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이제는 구름만 봐도 무서워요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하나 읽으려고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얘는 또 어디 갔는지 또 잘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다. 예, 여기 있다. 그 지역에 1999년도에도 그 무어 그 지역에 511km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511km면 300마일은 넘습니다. 한 320마일 정도 되죠. 그죠? 얼른 계산을 해봐도. 그런데 여기 있는 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름이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강한 비바람과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검고 시커먼 회오리 바람이 한바탕 도시를 휘감았습니다. 두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고 몇 해 전까지 살던 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구름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비만 와도 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참 대단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요. 이거 하나 못 막아내는 거 있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있죠. 그냥 구름이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확 쏠고 갔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 옛날부터 했잖아요. 이런 일이 보고들랑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어릴 때보다는 우리 어릴 때보다는 훨씬 지금 이런 일이 많습니다. 바퀴벌레 귀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바퀴벌레 어떻게 잡았습니까? 붕산에다가 뭐 달콤한 거 집어넣으면 얘들이 와서 먹고는 가서 뭐 죽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바퀴벌레 잡는 회사들에서는 아주 달콤한 잼이나 달콤한 거에다가 바퀴벌레 약을 넣어가지고 먹고 죽게 만들고 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거하고 저 피넛버터가 두 개 이렇게 바퀴벌레 우글우글 있는 데서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바퀴벌레들이 처음에는 다니까 그걸 딱 먹더니 입에 있는 걸 다 토해내더랍니다. 옛날에는 얘들이 이걸 다 먹었답니다.
요새는 이걸 먹으면 자기들도 생각에 잘못하면 죽을지 몰라 이러니까 먹고는 바로 뱉어내더래요. 뱉어내고 전부 어디 가서 모여있었다 그러면 전부 피나세요. 보셨죠? 그죠? 신문에. 참, 동물 세계가 이래요. 그 보니까,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 그러면 제일 바보 같아. 이런 토네이도 지나가죠? 이런 지진이 오죠? 한국에는 야생 진드기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기사를 제가 왜 이런 것만 이렇게 찾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A1 조류 독감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조류가 동물한테 가서 동물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공기로도 전염되는 게 이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기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막 이제 독감 걸린 새들이 날아가면서 어느 지역 날아가면서 이 바이러스만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쳐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염려할 건 없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래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옷 깃을 여미고 우리 예수님 올 때가 돼갔구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갔구나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세상이 큰 풍파 일어나면 세상 줄 뚝뚝 끊고 주님 앞에 빨리 서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분이고 큰일이 딱 터지면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어려움 당합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합니다.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뭐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생명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또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면서 지금 다른 세력이 판을 치는 것들. 저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영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영국 군인 목을 쳤는 사람이. 우리 이 보스턴에서 사건 일으킨 이 친구들도 보면은 미국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난민 신청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 아닌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종교적인 이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라는 국경이 있잖아요. 국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쳐서 어렵게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딥니까? 저는 옛날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미국 이렇더라고요. 미국. 근데 그런 전초전이 지금 저기에서 일어났잖아요.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왜 이게 보스턴보다도 더 이게 참혹합니까? 그럼 보스턴 뭐 뻥 터트리고 뭐 어쩌고 지금 이건 막 보는데 칼 가지고 그냥 막 목을 막 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뭐 근데 이런 시대는 오게 돼 있었고요. 또 더 악한 시대가 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받으신 게 110번 붙을 거예요. 110번.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번에 십계명 내준 대로 한번 펴시고요. 92번. 저도 덴버라는 도시가 하도 고산이라서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YMCA 뭐라는 숙소에 묵었는데 이거 보세요. 발음도 이거 뭐 묵었는 데를 묻었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가 해발이 8,000피트가 넘어요. 8,000피트가 넘으면 그게 백두산보다 한 300미터가 낮습니다. 백두산이 2,700 얼마고 한라산은 1,95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보다는 몇백 미터가 높아요. 우리는 그저 뭐 산골로 들어가니까 좋다 그러고 뭐 찬송도 부르고 뭐 히그리고 갔는데 딱 내려갔고요.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오는데 이 숨이 왜 그렇게 찬지 모르겠어요. 헉헉헉거리고 이거 왜 그러지 그런데 어떤 사람 토하고 어떤 사람 코피 나고 어떤 사람 막 정신없고 이제 매일 운동하던 폐활량이 센 사람들은 괜찮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또 팬티 입고 나가 뛰러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밤에 자는데 숨이 짧아지는 거 있죠. 이렇게 숨을 확 너무 답답해서 확 몰아쉬면 좀 편해져서 이렇게 그냥 잠이 너무 졸려 잠이 들었다 싶으면 이게 짧아져가지고 나중에 이러다가 30분마다 깨우고 그랬습니다. 그게 희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거기 가서 며칠 회의하고 이러면서 와서 정신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0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데 92번, 110번 문제가 뭡니까? 그럼 제 8계명, 그러면 92번에 보면 8계명이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번에 우리가 제 5계명, 내 부모를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이건 다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은 아니에요. 고의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싫은 일을 해도 해야 되는 거 있죠.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라 그래도 부모님이 얘기하면 해야 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또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 제 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살인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딱 해서 모가지가 끊어지고 딱 죽지 않으면 저 살인 안 했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살인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Hatred is murder.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만도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여기서는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걸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떡하라고? 이제 그건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미워하는 것, 살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전번에 제 6계명이 있고요. 제 7계명이 뭐였습니까? 제 7은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남의 가정을 깨고 남의 잘못된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왜 한국에 그 좀 뭐 무슨 공원이 파고다 공원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가 계신데 그게 왜 요구르트 파는 아줌마들이 가서 왜 거기 나쁜 짓 합니까?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그 문제는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간음이라는 거는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조심되게 살아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8은 이제 그게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제 8은 이제 제 10으로 가십니다. 10번으로. 제가 질문하고요. 답을 천천히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그냥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 신문. 다 받으셨죠? 제 신문. 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잘 보십시오. 제 8계명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이 도둑질 안 하면 아닌데 그럼 그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하나 덩어리로 봐서 거기서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그걸 금해놨죠.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보시면요.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걸 장려할 것 같으면 뭐 남의 집에 가서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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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소나 양을 도적질하면은 그거 다섯 배 갖고 네 배 갖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이렇게 해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도적질했을 때고 자기가 모르게 자기도 자기도 모르고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 거를 해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법이 어떤가 하면 1대1이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고 했을 때는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은 아예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법률로 지검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적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거 많죠. 지금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열받고 왜 화가 날 때가 많습니까? 전부 합법적으로 뭘 갖다 탁탁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동성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전부 법을 바꿔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저울, 자, 되 이거를 속이는 사람, inaccurate, 정확하지 않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 위조. 위조는 뭐예요? 서류도 그렇고 그다음에 돈 위조 지폐도 만들고 하는 그 위조입니다. 그렇게 하면 겉으로 보면 합법적이죠. 근데 보면은 그다음에 사인 같은 거 이렇게 사인은 꼭 그 뒤에 일본 말이 갖다 붙더라고. 뭐라 그러죠? 뭐 사인 가라로 했다 이렇게 가라 사인 그러고 이 가라가 일본 말이죠. 가라 가짜라는 거. 예. 그런 사인 하는 거. 그다음 위조 고리대금. 성경에서 고리대금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충 이렇게 사람들 사는 사이 속에서 대충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대충 그래 알았어 그 정도는 이런 거 있는데 오 이거 심하네 이런 거는 하나님도 이거는 도둑질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 있죠. 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대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고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 이 탐욕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가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도둑질은 뭐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도 이거는 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주실래요? 이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 탐심은 일종의 욕심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걸 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가 넉넉하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뭔가 가슴 뿌듯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한 말은 성도님들도 잘 알잖아요. 매년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행복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한 150개에서 200개 나라들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마다 1등은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그리고 100등 이후로는 어떤 나라가 들어갑니까? 아시잖아요. 1등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해요? 뭐 방글라데시 뭐 이름도 잘 못 들어도 못 나라예요. 또 어떤 데는 뭐 방글라데시도 있고 뭐 하여튼 희한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잴 때 있어서 하여튼 이거 행복이라는 피부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여러 항목들을 갖다가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재산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을 해놓고 그게 이제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 점수를 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희한한 거 있죠. 미국이 다 100등 넘어갑니다. 한국이 100등 넘어갑니다. 일본이 100등을 넘어갑니다. 어떤 나라들이 그 속 앞에 오글오글 모여 있습니까? 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있는 섬나라 작은 거,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히말라야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있죠. 확실히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생명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탐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 있죠. 주로 어떤 나라에서요? 잘 사는 나라에서. 한국도 이제는 쫙 뒤에 가 있습니다. 아마 1970년이나 60년대쯤에 이거 조사했는 것들이 나와 있으면요. 저 코리아라는 나라도 들어가 있지 싶어. 우리가 이렇게 방 하나에 6명, 7명 막 뒹굴고 자고 막 그럴 때 불행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없어요. 없는 거는 그렇게 많았어. 없는 거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 그렇게 즐거웠더라고. 그게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이나 생명이나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은 소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하고 관계됩니까? 내가 누군가 그거하고 관계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엄마만 나하고 있으면 같이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요즘은 아빠 엄마 없어도 이거 있으면 돼. 이런 막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고요. 도둑질이 뭡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도 도둑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탐심은 어느 나라에서 많습니까? 이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습니다.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막 큰 태풍이 한번 나가지고요. 막 마을 전체 다를 물로 막 다 휩쓸었습니다. 그 전 지역을. 그때 선교사님들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라. 그 못 사는 나라에 그거 뭐 은행에 뭐 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마을에 물이 다 들어와서 집에 뭐 흙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추장한테 가서 이 마을에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희죽희죽 웃으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힘이 드냐고. 전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뭐가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고기가 우리 방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뭐가 행복하냐고. 그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복이 뭡니까? 그럴 때는 탐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탐심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에 갖다 놓는 거 있죠. 특별히 은사를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쓰지 않는 거를 요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110번 뒷부분.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어떻게 하는 거? 낭비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 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거만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음악, 어떤 분은 성도 섬기는 것,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들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것도 뭐 속에 집어넣습니까? 도둑질 속에 집어넣습니다. 16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을 만들면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안 쓰고 충성하지 않는 것.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무엇에도 충성됩니까?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방언목하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거 있습니다. 고유한 거. 그거 작은 것이라도 어디 쓸 일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주신 작은 거라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서도 불의하리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그 주님 앞에 충실히 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면요. 이제 111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 빨리 할게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도둑질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게 답니까? 그렇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고 성도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네 그러면 안 했다고 생각하면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짜로 보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도둑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칭찬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면 안 하면 그럼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어떻게 하고?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내 잘 먹고 우리 잘 먹고 살면 됐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잘 먹고도 살지만 교육도 잘 시키지만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 8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계명은 뭡니까? 그럴 때는 광범위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8계명 지켰습니까? 그럴 때 그럼요. 우리 도둑질 안 하죠. 그럴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을 네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성경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별명이 뭐죠?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황금률.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요것만 이루어져도요. 세상은 절대로 살인이나 강간이나 세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황금률. 한번 따라하십니다. 황금률. 황금률. 네, 그렇게 빛나고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힘들어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뜻은 이것이 구약 성경을 요약했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도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남도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느냐? 그럼 네가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그다음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에서 10. 이렇게 해서 살면요 힘들어요. 그 성경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그러면 그게 선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떠하리라? 거두리라. 요거는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거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특별히 믿음의 가정한테는 이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경찰서에도 소방서에도 거지에게도 돈 달라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누구에게 더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누구에게 많이 줘요? 믿음의 가정한테 많이 줘요. 험담 누구 험담을 제일 많이 해요? 믿음의 가정 험담을 제일 많이 합니다. 누구를 제일 미워해요? 믿음의 가정을 제일 미워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거꾸로 사실까? 다른 거는 다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믿음의 가정은요, 이게 좋은 말도 안 가는 거라. 표정도 좋은 표정이 안 가는 거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래도 홍, 저래도 홍, 그게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냥 섞여서 살 때는 우리 옛날에 그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다음 뭐예요? 만수상 드렁치키, 얽혀진들. 성도님들,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칼날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디 갈래? 산에 가. 아, 나는 강에 가는 게 좋은데부터 세워서 뭐 각을 세우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산에 굉장히 가고 싶나 보다. 그럼 내가 좀 양보할 수도 있고 이리저리 엉켜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더 선을 베풀고 더 잘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잊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 있으면 그 밉다는 거 회로를 하나 딱 끊으십시오. 제가 컴퓨터 표현을 잘합니다. 컴퓨터는 딱 끊어버리면 다시는 글로 안 갑니다. 싹 지워버리면요. 다시는 글로 안 갑니다. 그걸 복원하려고 그러면 돈 주고 전문가 불러도 복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왜 그렇게 미워? 내 눈에 왜 그렇게 가시 같아? 그거 다 끊어버리십시오. 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지한테 잘하지. 그거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냥 무조건 잘해주십시오. 그 다음 112번 넘어갑니다. 112번. 이제 구계명입니다. 구계명이 뭐예요? 이제 보시면 뭐 말로 하는 거죠. 그죠? 내 이웃에 대하여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팔은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길어요. 긴 대신에 천천히 한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부터는 손이 나가서 이거 눈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뭔가 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요. 이게 답이. 제 구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 번만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모하지 말며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이때 잡담은 그냥 뭐 이런 그런 잡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쁘게 하는 그런 잡담입니다.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모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고. 요거 예수 믿는 사람들 잘 걸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요 커뮤니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오히려 밖에는 관심,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모이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그게 의지적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딱 안 해야 되는 거 있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사실은 이 마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간하고 사람을 해치고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해줄래? 거짓말을 이렇게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그거는. 너 알잖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있죠.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돼. 너 알잖아. 왜 나한테 거짓말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대체로 잘 못 그러시더라고. 왜 못 그러나 봤더니 계속 너무 만나가지고 정이 들어서 그렇더라고. 근데 정이 들어서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법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뭐 해야 합니까? 보호하고 더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웃이 부당하게 그럴 때는 내가 나서서 막아줘야지 내가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거짓말하면서 그 사람을 묶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법정에 선다 그럴 때는 그건 본인도 알잖아요. 당사자도 이거는 이건 아는데 아주 묘하게 얽혀서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막 묻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하게 그게 확신치 않을 때는 그게 가담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요.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고민하면서 시편을 썼어요. 그 고민하면서 시편을 썼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생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찬송 뜨겁게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가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가 오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런 걸 다 포함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모하며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가 뭡니까? 그러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살면서 그 의가 정의가 펼쳐지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모하며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전부 동사들이에요. 이렇게 하냐 저 행동이에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누군가 돈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고리 대금으로 해서 막 잡아 뜯어내는 그런 거. 그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게 나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어떨 때는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대로 사는 거 있죠.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다른 데 보면 손이 뒤에 또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행동이에요.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네가 네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네가 생활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은요. 잠언 19:5절. 잠언.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혹시 누가 거짓 증인서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억울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알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안 했는데 옆에서 봤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 편을 드는 사람 있어가지고 자기가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세상이 그같이 속상한 게 없습니다. 이게 사람 속을 하나 뒤집어 놓는 거죠. 한 영혼을 그냥 망쳐가는 거죠. 거짓 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 증인은 그럼 그 벌을 누가 내립니까?
그게 발각이 되면은 법원에서, 나라에서 벌을 주죠. 근데 그게 발각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근데 어떨 때는 살아보면 일부러 거짓말은 안 하는데 이제 기억력이 이상해질 때는 조금 거짓말은 안 하는데 좀 묘할 때가 있더라고.
내가 6.25 뭐 사선을 넘어올 때 그때 5명이 넘어왔거든. 한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3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 말이야 내가 3명이 넘어왔는데 이 사람 거짓말하네. 사실은 그 거짓말이 에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곱게 봐주세요. 그냥 곱게. 아니 연세 드시면서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하다 그때가 좀 불분명해지는 거 있죠. 옛날에 확실할 때는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 대충이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런 데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사람 말 안 해야죠.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있어야죠. 입을. 그런데 남을 해치는 거짓말, 남을 해치는 거짓 증인은 하나님 그걸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집사님 제일 마지막에 준 것 중에 하나예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원망 불평에 대장되지만은요, 거짓말에 대장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불평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면 그대로 원망불평하는 대로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내가 거짓말 들은 대로 해서 너에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한테 거짓말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 증언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짓말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 그러면 왜 거짓말합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추측해 보십시오. 왜 거짓말합니까? 그럴 때는 내가 불편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를 봐서. 그렇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제 것으로 말하니 누가? 마귀가.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그럼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럴 때 나는 불편해서 나는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거짓말해서 짱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장이요. 누가? 사탄이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려고 그럴 때는 입을 딱 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게 이제 제 9계명 입니다. 또 성경구절 하나 보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다면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내가 거짓말하면 어려움 당하는데 그 왜 거짓말합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뜨겁게 해야 되는 거지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냉랭하고 탐심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 이렇게 보면요 웃긴다 그러면 이상하고 하여튼 그래요. 왜요? 이거 유치원에서 다 배우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훔치라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유치원에 가면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 우리 지금 이거 서로 연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감추는 것도 많고 주변에 얽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할 때는 좀 단순한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랬으니까 나 안 해. 성경 말씀이 저렇게 했으면 나 거기는 안 갈 거야. 나 그런 데는 합류 안 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20분쯤 쉬겠습니다. 20분쯤 쉬고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하고요. 쉬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 많이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확 무슨 일이 나서 다음 주에 뵐지 안 뵐지도 모르는 세상이 지금 점점 돼갑니다. 한국에는 왜 그렇게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지금 지진이? 한국은 지진 잘 안 일어나는 데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큰 지진이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충분히 대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 말씀 같이요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곤하고 또 힘들지만 하루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반가운 얼굴들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만날 귀한 얼굴들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쉬는 시간에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뜨겁게 또 이전 역사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정리되어야 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혹 있는 상처들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두 자녀 잘 키워주시고 또 학업 잘 마치고 또 앞길 잘 찾아가며 주님의 큰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시는 생업에도 주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십계명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뭔가 하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뭐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이 걸쳐서 설명을 하니까 아이고 아니라도 그냥 다 잘하면 좋겠다.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왜 그러면 이걸 합니까?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한번 보는 거죠. 나를 한번 보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지. 아, 그 사람 도적질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아니고 우리 나를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열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열 번째는 이제 탐심을 마음속에 이웃의 집 그 탐하지 말랍니다. 113.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113. 제 10계명 우리 92를 보시면요. 제 10계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 10은 다 같이 한번 제 92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제10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요게 제10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0계명의 10번째입니다. 이제 제12문으로 제113문으로 가서요. 제가 묻고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3문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이거 아까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욕망 이런 거 마음에 품지 말고 나의 온 마음을 오히려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즐거워하는 쪽으로 내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이게 113입니다. 이게 114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114로 넘어갑니다. 114. 제가 읽고 성도님들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문제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 이거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하고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14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럴 때 성경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조차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순종을 시작할 뿐이에요. 가장 작은 순종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받았잖아요.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1, 2, 3, 4, 5, 6, 10까지 내 계명을 지키라잖아요. 구원해 줬으니까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완전히 지켜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셔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니다. 시작. 예, 우리 떡먹은 힘을 가지고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선을 행하고, 지금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뭐라고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러니까 다 죄는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행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죄를 짓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 우리는 그렇게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푯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고우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하여. 나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잘못한 것도 있고 뒤에 내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연약하고 부정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에 하나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닮아갈 만큼 온전해지려는 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려고 길을 쓰고 길을 쓰고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도 얘기하고 잠언도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푯대를 향해서 나갑시다. 예, 이 푯대가 뭔지는 다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고 죽은 뒤에 갈 곳이 있고 내가 지금 오늘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마지막 115번. 보십시오. 문제를 잘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이 선포될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한 번쯤은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위에 영어대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질문 문제 한번 읽어 보실래요? 문제 115문 시작. 예, 이거는 제 거하고 같게 되어 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막 보내기 전에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하면서 한 번씩 고치는 게 있는데 그게, 문제만 만들어내는데 딱 안 되는 고쳐졌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안 고쳐질 때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그걸 프리치하라 그러고 그걸 왜 그렇게도 엄히 그거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115번 마지막이에요. 뭐 같아요? 밑에 안 읽어보시고 다 지킬 수 없다면서 왜 그러면 그거를 지키라고 엄히 명령을 하십니까? 성경에 적었잖아요.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답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다시 냅니다. 115문.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이 선포될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예, 이게 첫째는 뭔가 하면요. 그거를 지키라 그러는데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지키라고 애를 쓰고 죄송합니다. 악을 쓰고 최선을 다해도 다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누구를 붙들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점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조금씩 나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분이 바뀌는 것은 단번에 바뀝니다. 영원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는 데는요, 평생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이 걸려가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법이라. 그거를 못 지키니까 계속 주님 제가 연약하네요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면서 조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다 못 지킬 줄 알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법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법을 엄히 지키라고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오래 살면서 살수록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조금 나아집니다. 이제 성경구절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요? 죄를 깨달음이라.
지키라고 주셨는데 엄히 명령하시는데 지켜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 지킴으로서 못 서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지만 이걸 지킴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서게 되어 있구나.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순환 논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 뱅글뱅글 돌아가네, 이렇게.
이제 저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키는 데는 뭐 차별이 조금 있지만은요,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있을 수 있지만 믿음에 관한 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입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24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지키면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데 그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돈으로 갈 것 같으면 누가 갑니까? 부자가 가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힘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갈 것 같으면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겠죠. 아니면 김정은이도 갈 수 있죠. 뭐 김정은이도 힘 요즘 깨점이 있더라고요. 한 나라로 움직이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그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세상에 이런 현상이 있고 저런 현상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저 하늘나라 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쥐고 있잖아요. 성도들 이제껏 전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부동산 거래가 뭔지 알죠? 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최악의 부동산 매매 미국이 소련이 미국에다가 알래스카 판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알래스카를 소련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뭐 야생동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사냥꾼도 집어넣고 해서 뭐 그 털 나오는 것들 찾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그렇게 안 받쳐주는 거라.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게 뭔가 그러면 이 알래스카라는 이 땅 옆에 캐나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팔 당시에 캐나다에 어느 나라가 와 있었나 그러면 영국군이 와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영국 세력이 막 커지면서 까딱 잠하다가 자기들하고 이게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가 자기 나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군대를 파견해서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그 추운 땅에 캐나다 국경진대를 다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막 이 모피 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막 사냥꾼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오고 영국이란 나라가 죽치고 있는데 그걸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전쟁만 붙었다 그러면 이건 뭐 자기 에너지가 다 거기 들어가는 거라. 막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땅 살래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한테 딱 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있더라고요. 땅 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잖아요. 하다가 남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국회나 뭐 이런 데 얘기를 하면 이게 다 뒤집어질 거라. 못 사게. 손해 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막 상의하고 이러다가 그냥 그걸 털썩 사잖아요. 1에이크당 얼마 주고 샀는가 제가 봤더니 2센트 줬더라고요. 아, 지금 그거 있으면 좋겠어. 한 달 못 먹고 살더라도 어디 가가지고 제 살이 나오는 걸 사놓고 교인들 불러 땅땅거리고 살 수 있잖아. 이게 내 땅이라고. 근데 1에이크에 2센트를 줬습니다. 1에이크에 2센트를. 근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에 바보 누구라고. 그 사람 이름이요. 그 사람 이름이. 아시는 분 계시죠? 그죠? 예. 예, 저는 슈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슈워드.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거래해서 발표됐을 때 바보 슈워드라고 아이스박스 슈워드라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아이스박스 같은 데를 샀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동토의 땅을 샀다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거기서 금광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게 밑에 기름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저쪽하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소련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미국 가까이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미국도 아주 이거 방어한다고 아주 난리 생 난리를 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슈어드라는 사람이 잘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어쩌면 이런 건지 몰라요. 믿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참 뭐 죽은 뒤에 이때 죽으면 끝인데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도 결국 믿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는 다 늙어가고 다 힘들지만 그 믿음 하나 붙들면 또 다른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다는 것. 그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나올 때마다 가슴 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나올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저녁에 그냥 왔다 가지 말게 하시고 지혜에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과 참 불안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 넘넘히 신앙인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